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면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6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운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사람들은 늘 1등만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1등을 하면 누구나 다 신나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1등은 많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해도 1등만 당선되고 2등은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2등은 그래서 늘 서럽습니다. 때로는 패배감에 휩싸이고 나는 중심에 서 있지 못하고 늘 주변 머리에 그렇게 팽개쳐 있다고 자조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1등이 돼보려고 안간 힘을 써보지만 여러분 1등 되는 게 늘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이제 런던 올림픽 경기가 곧 한 달 안에 이제 열리게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메달을 탄 사람의 얼굴을 보면 1등한 사람과 금메달과 3등한 동메달 탄 사람들은 얼굴이 아주 밝게 웃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상을 받았는데도 2등한 은메달 탄 사람은 얼굴이 찌푸려져 있습니다. 때로는 아주 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2등, 그게 둘째의 서러움이기도 합니다. 이 둘째의 서러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형이 있으십니까? 언니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둘째입니까? 셋째 딸 중에 둘째로 태어난 어떤 분이 어렸을 때 너무 화가 났고 그래서 부모님께 많이 투정했던 기억이 지금까지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언니랑 싸우면 늘 너는 조그만 것이 왜 언니한테 까불고 대드냐고 야단 맞는 것은 늘 자기였다고 합니다. 자기 동생과 또 싸움하게 되면 아니 넌 언니가 돼서 말이지 동생을 그렇게 함부로 야단치고 때리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또 꾸중 받았던 그런 기억이 늘 가슴에 섭섭함으로 남아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엄마가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마음 씀씀이가 첫째와 둘째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첫째 아이 임신 중에는 카페인 음료를 결코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급스러운 클래식 음악을 애청했는데 둘째 아이 임신 중에는 카페인 음료를 그냥 쉽게 마셨고 그리고는 내가 좋아하는 가요를 애청해 들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목욕할 때는 매일 한 번 정성껏 목욕탕에 들어가서 체온 온도까지 맞추면서 목욕을 시켰는데 둘째 아이가 목욕할 때는 3일에 한 번쯤 목욕을 시켜도 괜찮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 아이 의복을 살 때는 무조건 새 것을 샀지만 둘째 아이의 의복을 살 때는 사지 않고 중고를 입혀도 그냥 괜찮거니 하면서 입혔다고 합니다. 첫째 아이가 나왔을 때 낳자마자 시작해서 10일, 50일, 100일, 200일, 300일 한돌 해가지고 수많은 사진을 찍어댔는데 둘째 아이가 나오니까 돌이 가까워서야 한번 모처럼 사진을 찍었답니다. 첫째 아이가 작은 기침만 해도 쌩하고 병원에 달려갔는데 둘째 아이 나니까 아주 고열에 이거 정말 위험하구나 하고서야 겨우 병원에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나는 늘 서러웠다.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형과 동생은 친구이자 영원한 경쟁자입니다. 때로는 원수와 같은 대적자가 되는 경우도 이 형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결국 투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을 더욱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도 그렇게 사랑하다가 1년, 2년이 지나면 부부가 주도권 다툼을 하게 됩니다. 누가 더 이 가정에 주도권이 있는가를 그렇게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부모와 자녀도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형제 간의 이 과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형과 동생과의 치열한 투쟁의 이야기를 곳곳에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죄 없는 아벨, 가인이 자기의 재물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동생을 들판에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는 첫 번째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것도 형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같은 아버지였지만 서자였던 이스마엘은 어느 날 작은 동생 이삭을 조롱하다가 그 어머니 사라의 꾸중을 받고 그 집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게도 됩니다. 오늘 본문은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갈등을 그려놓은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형제 간의 다툼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두 형제 간은 아주 치열합니다. 출생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다툽니다. 서로 치고받았습니다. 서로 발길질했습니다.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세상을 향해서 바깥으로 빨리 나올 것인가? 리브가 어머니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 배에서 두 쌍둥이 형제가 자꾸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투정 비슷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 도대체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 쌍둥이 도대체 내 안에서 왜 이렇게 요동치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숙명적인 갈등이 바로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 간의 투쟁이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을 이 어머니 리브가는 마음에 새겼는데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계신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을 기쁘게도 하고 우리를 당혹스럽게도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정교리입니다. 선택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으면 아니,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예정된 것일까?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금방 숙명론이 떠오릅니다. 운명론이 떠오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정을 믿으니까 그렇게 운명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기독교는 운명론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세상을 팔자소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은 숙명이라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것을 향해서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안 돼, 이건 잘못됐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역동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다 고정된 틀 속에 갇혀 살도록 허락하시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란 그래서 늘 도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 옛것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익숙해 있는 일상성에서부터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신앙의 기쁨이기도 한 것입니다. 억압받는 현실을 거기에서부터 뛰어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계급사회를 신앙은 거절합니다. 남녀 성별 차별에 대한 것을 신앙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돈과 지위가 있다고 계속 잘 살고 그리고 그것이 없는 사람이 멸시당하는 사회를 혐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하나하나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틀에 박혀가지고 변화가 없이 완전히 고정된 사회 속으로 넘어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 사회가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역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높아지게 하시고 높은 자는 낮은 자를 감싸안고 보호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 높은 산은 낮아지고 깊은 골짜기는 도도해진다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런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오늘 23절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예정의 말씀입니다. 이 예정에 대한 교리가 우리를 억압하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표지입니다. 운명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란 하나님의 불공평성의 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예정인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다시 묵상했습니다. 예정,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말하는 예정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서 야곱을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왜 에서를 이렇게 말을 했을까? 저는 이 본문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이 본문이 만약 거꾸로 됐다면 어떨까요? 작은 자는 큰 자를 섬길 거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은 가득히 가진 자들을 섬길 거다. 작은 자는 결코 큰 자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여기에 예언했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불공평성 중에 불공평인 것입니다. 이거는 약육강식하는 세상의 정글의 법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있는 자는 더 떵떵거리며 큰 소리를 칩니다. 없는 자는 머리둘 곳이 없어서 도망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법칙을 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걸 뒤집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뒤집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지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존귀를 누리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연약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비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낮고 천한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정된 삶의 자리들, 그런 약육강식하는 세상의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의 이 모든 틀들을 깨뜨려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세상을 역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뒤집기를 하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역전이 잘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신문이나 그것을 TV나 아주 크게 드라마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왜 인생 역전이 이 세상에 잘 안 일어나는 것일까요? 기득권자는 자기 자리를 고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반적인 원리는 뭘까요? 부익부피닉빈입니다. 부자는 더 부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것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삶의 법칙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상처를 입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마음속의 맺힘이 이것 때문에 있었습니까? 왜 내 아버지, 왜 내 어머니는 이런 분이었을까 질문을 안 해보셨습니까? 우린 내 의견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미리 운명적으로 주어진 것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선천적인 것입니다. 환경입니다. 조건입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를 내가 택하려고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 어머니를 택하려고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부자여서 나도 부자가 됐습니다. 내 아버지가 가난해서 나도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 삶에 주어진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자기 생각과 상관없이 운명처럼 다가온 이것을 향해서 야곱은 저항하려 했습니다. 이것을 바꿔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있는 것, 없는 것에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나가서 투쟁행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왜? 내 마음속에 그런 이 야곱과 같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이 쓴 방법론은 그러나 세상적인 방법론이었습니다. 남의 것, 남이 잘 나가는 것, 남이 높아지는 것을 끌어내리는 방법론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방법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움켜잡다라고 하는 그 뜻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기를 열망하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형 발꿈 뒤꿈치를 붙잡았습니다. 자라나면서 형이 배고픈 것을 알 때 그 기회를 타서 팥죽을 써주고 그는 자기의 장자권을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축복받기 위해서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그냥 꽝이었습니다. 그렇게 첫째가 되기를 원했고 형 발꿈치도 잡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는 둘째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팥죽까지 끓여서 장자권을 차지했다고 했지만 계속 차자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장자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어머니도 그를 장자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신분이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순간부터 야곱의 인생은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살기 등등한 형의 눈을 피해서 집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도망치는 역사가 그의 삶에 지속이 됩니다. 장자권을 받았던 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삶의 고난의 역사를 그는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그렇게 움켜잡으려고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모든 것을 이제 곧 다 차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인생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바닥을 치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인생에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역전시키겠다. 그러니 너는 네 마음속에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현실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겠다고 말합니다. 막막한 광야 속에서 외톨이가 되었지만 네 주변에, 네 가정에, 네 삶의 축복이 이루어지겠다고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삶의 뒤집기를 허락해 열어놓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없는 자,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그런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각도 속에서 예정을 보게 되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역사하셨는지를 다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교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세 전부터 택하셨다, 나를 예정하셨다, 이 핵심 가치가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인생의 역전이 내게 일어났다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와 같습니까? 에서와 비슷합니까? 아니면 야곱과 비슷합니까? 우리는 야곱처럼 별 볼 일 없는 자입니까? 우리는 죄인과 같은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끊어진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별 볼 일 없었던 것,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로운 자라고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성도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미련한 자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비천한 자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자를 택하셨다. 그래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아무것도 없는 자를 택하심으로 이것이 은혜의 사건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잘난 자라고 예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 갖고 있는 감사요, 신앙이 갖고 있는 기쁨이요, 신앙이 갖고 있는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뒤집기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아니라 에서라고 생각이 들어집니까? 나는 가진 자인데, 나는 누리는 자인데, 이 갖고 있고 누리는 자에게 대한 이 예정은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내가 축복을 받았느냐? 그러면 이 축복이 하나님께로 온 줄 알고 감사하고 겸손하면서 이 특권을 누려라. 그렇지 않으면 이 특권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겠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가질수록 더 겸손한 사람,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없어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사람,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예정이라고 하는 신비, 그것을 바로 받고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사용할고, 그러면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지속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결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안달복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예정의 신비 속에 나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뒤집기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는 영원한 약자도 영원한 강자도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난한 사람도 영원히 부자인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비천한 자도 영원히 고귀한 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고귀한 자가 되는 것이고 풍요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소외됐던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약자입니까? 내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나는 늘 둘째라고 하는 서러움 속에서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빨리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뒤집기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세요. 어느 날 내 속에 있었던 서름이 사라질 것입니다. 어느 날 내 속에 있었던 열등감이 다 훌훌 내 뒤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나를 족쇄처럼 메어 있었던 너는 매일 둘째다라고 하는 내 생각 속에 나를 향한 이 누르고 있는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셨구나, 이 세상에서 받은 모든 차별, 슬픔, 탄식, 그것을 뛰어넘는 하늘로부터 주신 기쁨, 하늘로부터 주시는 감사의 노래가 우리의 영혼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예정 선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 인생에 우리의 사는 삶의 환경과 여건이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께서 보여주신 생의 축복들을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